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지음. 성우 윤용식 읽음. 2장. 나는 운이 좋았지. 정부 내 수많은 부처 중에 문체부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고시에 붙고 수습 사무관 신분으로 연수원을 다니는 내내 공무원 일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은 터였지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진흥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문체부에 발령받고 얼마 후 인사과에서 배치를 희망하는 곳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출판과에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인사과는 나의 희망원을 들어줬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개인의 의사는 보직 배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신규 임용된 수습 사무관을 대상으로 조직에서 베푼 호의였다. 나는 출판과에서 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도서 정가제처럼 출판물의 유통과 직접 관련되거나 우수도서를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출판산업 정책의 핵심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작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번역과 해외 도서전 참가 등을 지원하는 업무는 그 나름대로 출판 정책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내수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산업의 성장이 담보되고 생태계의 발전으로 선순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는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문화의 원천이자 보고라는 평가를 받는 출판은 별다른 힘을 쓰고 있지 못한 터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은 더 컸다. 비록 내가 출판과에서 근무한 기간은 신입 사무관으로 발령받아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의 장교로 입대하기 전까지 1년 남짓으로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문체부 출판과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큰 행운으로 생각할 만큼 기분 좋은 일이었다. 출판과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다. 동료가 얼마 전 나온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혹시 읽어봤냐고 물었다. 퍽 반가운 질문이었다. 그해 내가 읽은 소설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나만의 평가가 아니었다. 이미 소년이 온다는 2014년이 절반이나 남은 상태에서도 발간과 동시에 문단과 대중 모두에게서 그해의 소설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 동료에게 5.18을 소재로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이 소설의 우수함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동료로서 던진 가벼운 질문에 내가 지나치게 열변을 토하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지만 소년이 온다는 장광설을 늘어놓아서라도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만큼 뛰어난 작품이었다. 그는 나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대화가 끝나자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표했고 나는 올해 한 권의 책만 읽어야 한다면 바로 이 책이에요 라는 사족을 달았다.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가 다시 생각난 건 군대에 입대하고도 한참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특정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다. 출판과 문학 분야 역시 블랙리스트의 의혹에 포함되어 있었다. 곧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돌이켜보니 그날의 대화에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도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내가 맡고 있던 출판의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지원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시기를 살펴보니 내가 군대에 가고 얼마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내가 군필자였다거나 혹은 군대를 조금만 더 미뤘더라면 지원 배제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꼼짝없이 수행해야 했을 처지였다는 뜻이다.
오디오북
그 이후 나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던 질문이 있다. 만약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블랙리스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상급자의 지시에 항명하지 못하고 결국 지시를 수행했을 것 같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요령 있게 상황을 회피한 공무원들 또한 많다. 일부러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휴직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해당 보직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부서 배치를 받은 나와 같은 신입 사무관이 요령을 부리면서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입대 시기에 따른 행운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려웠다. 꼭 블랙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공직사회에서의 위법한 지시는 앞으로도 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운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령껏 지시를 피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썩 와닿지는 않았다. 요령을 부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화살이 쏟아지는데 몸을 잠시 피한다고 해서 진정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의 안전이 보장된 공무원이 하기엔 너무 나약한 소리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은 양심에 따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혹은 재량 행위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집권 세력의 지시를 받고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입장에서 그 둘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구분의 기준 역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업무 지시에 대해 각각의 공무원 개인이 그 위법 여부를 일일이 따지다 보면 아마 행정은 마비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항명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문화는 그 나름대로 행정의 민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자신의 출세와 승진을 위해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도 있고 위의 지시를 중간에서 증폭하여 위법의 크기를 키웠던 사례도 있다. 특히 나는 고위직일수록 그 책임을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무원은 정책을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대부분의 실무 공무원은 그저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들은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면서도 여러 사람과 단체를 몰래 빼주는 등 그 실행을 일부 저지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세상은 공무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때만 해도 정무직은 구속되었지만 문체부의 국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은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에선 국장급 이하 공무원부터 구속했다. 윗선의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의 책임이 징계 등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관료들은 최근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용하지만 영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단은 나중에라도 책임질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은 최대한 맞지 않으려고 하고 맞더라도 책임 소재를 남기는 일에 열성을 다한다. 예를 들어 국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하면 실무자는 과수원, 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 국수원, 국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 등을 파일명에 추가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남긴다.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여 회의를 녹음하는 사례도 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업무 수첩에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빼곡히 적는 것은 이제 공직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통한다. 원래도 공무원은 책임 소재에 예민했다. 성심성의껏 일했는데도 각종 절차를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나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무원이 일하다가 징계를 받는 것을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써 훈장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변화로 인해 공직사회가 갖는 예민함은 그런 수준을 아득히 넘었다.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늘날의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KBS 오디오북
복잡 다단한 지금 이 사회에서 문제를 적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은 대통령부터 실무 공무원까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도 쉽지 않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를 불신한다. 상급자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언제든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발뺌할 준비를 하고 하급자는 잘못을 위의 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남기는 데 열성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책이 잘 돌아갈 리가 없다. 한마디로 공직사회는 끊임없는 면피의 세계다.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질 리 없다. 국민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집권 세력은 그 기간엔 본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 게다가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는 정치는 정권이 바뀌면 서로를 향한 보복의 수위를 높인다. 그 과정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앞으로도 계속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공직사회에는 나중에라도 책임질 일을 극도로 회피하는 문화가 더 팽배해질 것이다.
Very welcome to the Swedish Academy. My name is Mats Mal. My field of function of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놀라운 쾌거다. 당연히 한강 작가의 탁월한 작품성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를 번역하고 해외에 배급한 번역가, 에이전시, 편집자 등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정부의 지원도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28개 언어로 번역하여 총 76종의 책으로 출간 지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집필활동부터 해외 진출, 레지던시 참가 지원 등 그간 총 18건, 7,700만 원의 지원을 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한때나마 출판의 해외 진출 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약간의 기여라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웠겠지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두려움이 다시 생각났다. 블랙리스트 공무원과 나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었다는 현실. 그냥 나는 그들보다 운이 좀 좋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에 대한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걸 어떤 미덕처럼 여겼다. 사석에서라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든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했던 억울함을 토로한다든가 그 일에 관하여 통렬한 반성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찾기 어려웠다. 모두가 그 사건은 잊기로 약속한 듯이 말이다. 시간이 좀 지나 공직사회를 자세히 알게 된 이후 느낀 사실이지만 그런 침묵은 사실 체념과 냉소에 가까웠다. 공무원이 공익에 헌신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그건 정말 이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낭만적인 소리였다. 현실의 공직사회는 재수없게 정권이 시키는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도 장담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문학과 책을 좋아하던 청년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할 뻔한 위험한 사회에서 개개인의 영혼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면피와 행운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알게 된 공직사회의 첫 번째 민낯이었다.